262페이지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노력을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2장 2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요. 점점 자라가는 신앙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커져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상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지만 이미 종의 자리를 이탈해 주인이고 싶어하는 타락한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는데 그 음모는 점점 커져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그런 음모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흉흉한 인신 가운데 어떤 여인 하나가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날 그 향유를 깨뜨리고 붓게 됩니다. 노동자가 꽃밭 1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가능한 그 엄청난 금액, 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산 향유입니다. 이 말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 향유는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운 마음으로 깨뜨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 좋은데요. 그 뒤에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예수님께 이런 정성을 담아서 향유를 이 여인이 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제자들의 주님 사랑이라는 것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 들었던 기대를 그만 접어버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월이 지나면 인격도 그리고 윤리도 성품도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리고 헌신도 자라가야 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믿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고 이적들을 봤는데 예수님께 또 많이 배웠는데 그랬다면 이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텐데 자라갔다라면 이 모습을 보여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출애굽 2세대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모세의 회상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세의 회상 속에는 처음 출애굽 1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한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취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지만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상 정탐을 하고 왔으면 애굽의 열지앙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만큼 이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봤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봤다라면 그들의 믿음은 더 자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과 그들의 군사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 훈련을 명하셨습니다. 광야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치라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내 개인의 능력이나 산술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봤냐면요. 현실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그 훈련의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 우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물도 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열 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건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는 다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믿음, 그거 하나는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2세대, 지금 곧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헷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제라는 말이 비로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만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여기도 이제부터라는 표현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싸우라고 하시면서 자 너희들 가서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싸우라고 하시면서 이들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요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요 비로소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제부터는 이전이야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는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냐면요.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구경꾼이었지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은 이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 액션을 취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입니다.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모세는요 그레데 광야에서 그냥 큰 길로 통과하겠다. 그렇게 시온에게 통보를 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큰 길 통과하겠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세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과하겠다. 그냥 너희들 죽이기 싫다. 그냥 통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들이 액션을 취하면서 가서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싸울 정도는 되는 그런 신앙인이니까 가서 싸워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순탄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쌓여갈 때마다 이제 그런 길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유가 쌓여가도 시간이 지나도 처음 믿었던 그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산왕의 요새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문과 빗장이 견고했습니다. 더구나 11절에 의하면 그들은 거의 거인족이었습니다. 심상이 4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1.8m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심상이었습니다. 심상이 그 정도였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몸집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사랑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이나 둘 다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광야 1세대의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전쟁을 한번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2세대는 전쟁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싸워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워야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신앙에서 이제부터는 직접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차원도 점점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신앙에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하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초신자 때는요, 주일날 뭐 한 달에 한 번만이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감사하면서 계속 달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들을 버리고 점점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최고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싸움은 바산왕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욕심과의 전쟁이며 사승에 젖어 있는 그래서 암이 되어 있는 이 암이담과의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5장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 이런 욕심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근원이 탐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정욕도 욕심이고 탐심도 욕심입니다. 간음도 욕심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이 골로새서 보니까 곧 우상 숭배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둘로 요약합니다. 하나는요 우상 숭배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거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레위기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하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장에는요, 열왕기하 21장에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몰로까지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우는 신인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욕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런 삶에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에 이제부터와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는이 만나는 지점을 봅니다. 뭐냐면요, 이제부터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죄악들과 나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늘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젖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는 한 번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한번 승리한다고 다음에 저절로 절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어려운 싸움에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기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지속되는 주님과의 관계이며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나는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름 행사를 한창 준비 중이고요.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 지금 뭐 중고등부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지금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정교인 산상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정을 이룰 정교인 아울리치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신자일 때는요,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항상 어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구경만 하는 신앙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차라난 성도라면 이러한 행사를 보면서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신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신앙생활의 연초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일에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돕고 헌신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 더불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전부인 향유값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의 행동, 그 행동은 분명 행동이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그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날마다 같이 먹고 배우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행동하는 신앙,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볼 때가 있고 나가서 싸워서 액션을 취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냥 어린아이의 신앙 성도로서 어린아이 신자로서 머물러 있으려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마냥 어린아이의 그 성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하길 원하시고요. 나가서 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길 위해서 죄악과 싸우시고 안일함과 싸우시고 욕심과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구경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